사도행전 제3번 메시지 서문과 준비 첫 번째 사도행전은 세 주요 부분 머릿말 준비 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말은 매우 간략하여 오직 두 구절로 구성되어 있고 준비는 1장의 잔여 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번식에 관한 부분은 2장부터 28장까지를 망라합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전체 66권 가운데 가장 긴 부분일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서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계속 나아가 준비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서문에서 이 책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준비는 주님 편에서의 준비와 제자들 편에서의 준비 둘 다를 포함합니다. 서문 누가에 의해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은 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으로부터 모든 일들 곧 그분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내가는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를 언급합니다. 초대교회는 누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인정했습니다. 누가가 저자라는 것은 두 책의 구성 형태를 볼 때 자명해집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는데 아마도 아시아계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사였을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하여 그는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였고 바울의 마지막 세 번의 전도 여행 시에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료였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둘 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 이름은 헬라어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데오빌로는 아마 로마 제국 하에 어떤 공직에 있던 이방인 신자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연속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1장 1절, 2절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먼저 쓴 글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써보낸 차례대로 쓴 글인 누가복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부활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준비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심 이미 지적했듯이 1장 3절부터 26절까지는 준비, 주님 편에서의 준비와 제자들 편에서의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며 성령 안에서의 침례를 기다리라고 명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천 후 제자들의 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힘써 기도했고 그런 다음에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주님은 승천 안에서 그분의 번식을 수행하시려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몇 가지를 더 행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3년 반 동안 그분과 함께 지냈지만 아직도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죄의 회복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성급히 할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3년 반이 보통 4년간 계속되는 대학 교육과 거의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나머지 반년 동안의 대학 과정에 대해 궁금히 여길지 모릅니다. 이 나머지 반년은 그분의 부활 이후에 있었습니다. 역대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합당히 교육을 받으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연한들은 대학 시기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성경에 적용할 수 있으며 영적 교육의 각종 단계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유치원으로부터 시편과 선지서들의 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출애굽기로 시작되는 초등학교와 역사서들의 중학교를 갖습니다. 신약에 와서 복음서들은 대학 수준이고 서신서들은 대학원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학 교육을 제공해 주기 위해 그들과 3년 반을 보내셨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들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그들을 높이 올렸고 그들을 대학생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구약의 고등학교에 그쳤습니다. 주 예수님은 교수와 학장으로서 그분의 학생들과 3년 반을 지내셨습니다. 그들의 교육의 나머지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육신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에게 3년 만의 교육을 하실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들에 대한 훈련을 완결 지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빛비춤의 필요성.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으로 충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신약의 모든 책들 가운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만일 당신이 이같이 기도한다면 점차 빛이 올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단어들을 더욱 정확히 이해하려면 헬라어를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헬라어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 성경을 아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를 철저히 알지 모르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신약에 계시된 것을 아무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헬라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신약에 있는 신성한 계시를 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비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헬라어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완전히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으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알고 있긴 하지만 주님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학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자신들을 겸손히 낮추고 말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당신의 계시를 제게 보여주소서. 만일 당신이 이같이 기도한다면 주님의 계시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 복음서들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을 지내셨습니다. 그 몇 해 동안 그분은 그들에게 매우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음악을 연주하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히 베드로의 경우에서 봅니다. 인내와 동정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실 수 있었던 말을 다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받고 선포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와 왕국에 관해 말씀하신 후 계속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을 꾸짖으면서 주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돌이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드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베드로에게 동정을 느낄지 모릅니다. 비록 베드로는 가련했지만 주 예수님은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대학교의 낙제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학교의 학장인 주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그를 자기 곁에 계속 있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했을 때에도 인내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팔리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그분에게 모든 이가 당신으로 인해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실망하지 않으신 것은 베드로의 체험이 대학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연주하고 계셨던 하늘에 속한 음악에 대해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이해를 갖게 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던 3년 반 동안이 아니라 주님이 육신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신 후였습니다. 육신 안에 계셨을 때 그분은 베드로를 가르치시는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는데 이는 그분이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베드로를 교정하고 조정하실 방법을 갖고 계셨지만 그를 거듭나게 하고 재창조하여 그 안에서 거하실 길은 없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주님이 육신 안에서는 그분 자신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번식할 길을 갖지 못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 자신을 번식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 속에 생명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제자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심. 주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을 이끌어 대학과정을 일수하게 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물론 육신 안에 계시는 한 그분은 제자들 속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자기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제자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인격으로 그들 속에 남아있을 수 있으셨으며 그렇게 해서 그분은 자신을 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주 예수님은 생명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그분 자신을 제자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에게 강의를 하는 대신 그분은 그분 자신을 그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4년간의 대학 과정 중 마지막 학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제자들 속에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것은 그분 자신을 그들 속에 생명으로 번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주님은 그분 자신을 제자들 속에 불어넣으신 후 40일 동안 경륜적으로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그분은 고난을 당하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으니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연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 안에 불어넣으신 후 그들을 떠나셨다는 말이나 암시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했으나 사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진일보적으로 보이신 것은 그분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주님의 임재는 육신 안에서 보이는 것이었으며 부활 후에 그분의 임재는 그 영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이 나타나심 혹은 보이심은 그분의 보이는 임재보다 더 유용하고 효력 있으며 귀하고 부유하고 실제적인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제자들이 인식하고 누리고 연습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는 그분이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셨던 분으로서 항상 그들과 함께 있게 될 다름 아닌 부활 안에서의 그 영을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으신 후 본질적으로는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경륜적으로는 보이셨다가 사라지시곤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곧 마지막 반년간의 교육을 마치시려고 보이셨다가 사라지시곤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분의 오심과 가심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그분의 보이심과 사라지심에 대한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40일 동안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은 시련과 시험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구약으로부터 40일이 시험과 고난의 기간임을 압니다. 주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셨을 때 40주야를 금식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40년간 하나님께 시험받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므로 40은 시험과 입증과 시련과 교육의 숫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40일의 기간 동안 보이셨다가 사라지시고 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당일에 자신을 그 영으로 제자들 속에 불어넣으신 때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말한 그분의 나타나심은 그분이 제자들을 줄곧 떠나 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분이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끊임없이 깨닫고 누리도록 훈련시키면서 그분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보이는 임재에는 이미 익숙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분은 육신 안에서 가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그분과 더불어 먹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심지어 그분의 품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그분의 보이는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자신을 그들 속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줄곧 제자들에게 주님의 임재는 불가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물질적인 임재가 아니라 영적인 임재였던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영적인 임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분의 눈에 보이는 임재보다 한층 실제적이고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보이는 임재는 시간과 공간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는 시간의 요소나 공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사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는 단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십니다. 주님이 육신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 그들에게 그분의 임재는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을 그들 속에 생명주는 영으로 불어넣으셨을 때 그분의 임재는 내적이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에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경륜적으로 40일간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나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연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